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두근두근 온종일 올양세 혜택도 즐거움도 올양세 Everyday 가고 싶어 올양세 올양으로 고고 올양으로 고고고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양세일에서 만나요.
사대축항 2부입니다. 저 앞선 1부에서 간만에 프리미어리그 좀 했는데 토트넘 호스퍼가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일명 줄여서 톱트넘이라고 하죠. 톱트넘 밑에 있는 팀들이 토트넘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런 테마를 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얘기를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스페인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의 상당히 명경기라고 추천해주신 경기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분석 그리고 특히 잘했던 바르셀로나 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스까지 해봤습니다. 2부는 이탈리아 및 독일 얘기로 이어질 텐데 뭐 기현민 기자가 실은 정말 못 믿겠는데 오늘은 말 안 할 거라고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럼 그냥 저부터
아니 아니 이탈리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얘기는 일단 단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신 다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단신 칼리아리의 야쿱 양크토 선수가 빅리그 소속 현역 선수로서는 최초로 이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게이다. 나는 이제 동성애자다. 커밍아웃을 했고요.
히치스페너거가 은퇴하고 있나?
은퇴 뒤에 했어요.
네. 네.
현역으로서는 최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 2부에 내려갔다 올라온 선수라서 올라왔으니까 또 최초가 된 거죠. 아니면은 빅리그가 아니고 2부에서 커밍아웃을 해서 됐을 텐데. 여튼 그래서 유럽 축구계의 스탠다드대로 많은 지지를 각계각층에서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응원한다.
저 선수가 와이프도 있잖아요. 애도 있고.
양크토가요?
네, 제가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개인사 쪽으로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될 텐데 뭐 그거야 뭐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역사에 또 한 챕터가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신은 파푸 고메스입니다. 파푸 고메스는 저희가 한 재작년 정도 사대축구까지는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아탈란타 돌풍의 완전 중심에 있는 선수죠. 조그만 선수인데 상대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를 막 도망다니면서
네.
그 킥을 딱딱 찍어 차가지고 그 어시스트와 골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선수였고 아탈란타 돌풍의 중심이었는데 이 선수가 가스페리 감독이랑 싸우고 돌연 세비야로 갔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세비야 내한했을 때도 세비야 소속으로 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세비야랑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무적이었다가 요즘에 몬자에 입단을 했거든요.
네.
이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근교팀 최근에 이제 작구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제 운영해서 세리에A로 승격해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그 몬자. 몬자의 2선 공격수 잔루카 카프라리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해서 2선 자원이 급히 필요했는데 마침 세리아에서 한때 탑이었던 선수가 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로 데려온 겁니다. 프리는 이제 시즌 중에 데려올 수 있으니까. 데려오자마자 근데 도핑이 터졌습니다. 이 도핑 스캔들의 내용은 세비야 소속이던 월드컵 기간,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도핑이 걸렸다고 해요. 그게 이번에 나온 건데 지난해 세비야 소속으로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그게 2년 자격정지가 나올 위기에 처했고요.
네.
본인이 이제 성명문을 내고 대응을 했는데 아들 기침약 먹이다가 그 자기도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과는 무관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징계 경감을 위해서 조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양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월드컵 때 못했기 때문에 이건 농담인데 아무튼 한때 세리아에서 뭐 거의 온갖 세부 지표 보면 공격 분야에서는 이 선수가 다 1위 아니면 2위에 있었던 뭐 그 정도까지 스타덤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몇 년을 보냈던 선수인데 지금 30대 말년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고 있지 않아서
예.
뭐 본인 말이 맞다면 빨리 복귀해서 좀 좋은 말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네.
네. 근데 이제 뭐 문자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영입을 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네. 숨기고 일단 하자마자 바로 터지는 것도 웃기는 꼴이거든요. 네.
이미 그 세비야 때부터 저게 조사가 들어갔던 그쵸.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었던 거긴 하죠.
네. 저게
예, 그건 조금 토날리 케이스랑은 다르다.
다르죠, 다르죠.
약간 예, 재밌는 게 커리어 시점으로 봐도 비슷하고 나스리 같은 경우도 이제 세비야 가가지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였지 무슨 뭐 스포츠 마사지였나 받을 네. 때 뭐 해가지고 됐는데 꼭 세비야 갔다가 나오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그리고 뭐 양크터 얘기 조금 더 추가하자면 결혼한 거 맞고 아들도 있고요.
네.
예 아들도 있는데 이제 2021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짐작컨대 예, 가족에 대한 예. 커밍아웃이 선행되고. 네,
그리고 그니까 제가 예전에 그쪽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서브컬처 쪽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크로스드레서라던가 아니면 트랜스섹슈얼이라던가 이런 쪽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 특히 제가 그걸 했을 때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뭐 공부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때 그때면은 더더욱 이제 보수적이었잖아요.
그쵸.
한국 사회가. 그래서 아직 그때는 이제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하리수 씨가 등장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독일 안 가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분들 인터뷰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왜 내가 나를 여자로 느끼는지를 그러면서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하는데도 결국은 그게 안 바뀌어서 그렇게 이혼하고 뒤늦게 이제 성전환 수술하고 그런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에 빠지기 쉬운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또 그런 게 이제 용어조차 없었던 시절에는
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나아지겠지 근데 사실 그게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악화시키는 부분도 그럼요. 있다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뭐 비슷한 사례가 나와서 여담으로 한 얘기인데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기독교를 통해서 그 동성애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고 또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기독교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주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활동을 되게 오래 했어요. 동성애 치료해야 된다. 동성애는 병이다. 근데 되게 오래 그 활동을 몇십 년 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동성애자인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려고 내가 스스로 그걸 한 거다. 몇십 년을 기도해봤는데 아니더라. 이거 안 바뀐다. 미안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는 이 귀 안에 뭐가 굵으면 남성성이 강하고 얇으면 여성성이 강하고
그렇다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뭐 전부가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의 소지 같은 게 있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양쿠토랑 이 친구 파프 고메스는 어차피 단신입니다. 예. 키가 파프 고메스 키도 작아요. 그래서 단신이라는 건 아니고 짧은 편이었고요.
진짜 작죠. 160대죠.
진짜 조그맣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할 메인 얘기는 이탈리아는 도핑 스캔들에 이어서 토토 스캔들, 예, 베팅 네. 스캔들에 대한 지난주에 이어진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짧게 한다고 해놓고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좀 일단락된 것들이 많아서 이번 주에는 또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네. 싶어가지고 좀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소식이 메인으로 떠오른 선수가 3명이었어요.
네.
유벤투스의 니콜로 파졸리, 그 다음에 뉴캐슬의 현재 이제 화면에 떠 있는 산드로 네. 토날리, 그리고 빌라의 니콜로 짜니올로 네. 3명이었고 셋 중에 2명이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잉글랜드에 있어가지고 영어권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중에 파졸리가 제일 먼저 저 조사해 주십시오. 플리바겐, 그러니까 사법 형량 거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방송할 때 이미 징계 확정된 뒤였습니다. 네. 7개월 정지에 5개월 재활치료 및 사회봉사. 그러니까 이 5개월은 쉽게 말해서 집행유예 같은 거예요.
네.
총 1년간의 징계인데 7개월은 완전 정지, 5개월은 복귀시켜 주되 어떤 뭐 봉사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파졸리가 이제 다 불고 술술 불어야 플리바겐이 되는 거거든요. 술술 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날리의 혐의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토날리 역시 이제 플리바겐을 시도해서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녹음한 시점까지 토날리 선수는 밀란과 브레시아 시절에 자기 팀에 베팅했다라는 혐의 의혹이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파졸리보다 좀 더 심각한 거였죠. 네. 그런데 승부 조작의 성격은 전혀 없다라는 증거 자료를 막 준비해서 제출을 했나 봐요. 플리바겐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승부조작이면 이 정도 끝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브레시아까지는 모르겠는데 밀란 시절에 내가 밀란 소속인데 밀란에 걸었다까지는 또 인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유력한 건 현지 보도를 보면 10개월 정지입니다. 10개월 정지에 한 7, 8개월 정도의 집행유예. 합쳐서 17에서 18개월이니까 파졸리보다는 한 1.5배 정도 되는 네. 그런 징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일제히 나오고 있죠. 그 로마노 기자도 그렇고 뭐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에디아우 감독이 이제 그 밀란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토날리 관련한 얘기들을 하면서 토날리가 이번 밀란전에 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큰 게 확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건 현재로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훈련을 같이 시킬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는 안 되지 않나요? 이 아이반 토니는 계속 개인 훈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 네. 조항을 뜯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아니면 뭐 세리에서 한 거여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재로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보도상으로는 파졸리는 유벤투스에서 뭐 연봉을 줄 거다. 보호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 반면에 토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뉴캐슬에서 안 주려고 한다라는 말도 있고 네. 밀란에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거다라는 말도 있고 초기 보도입니다 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튼 토날리는 그런 상황이고 토날리가 10개월이 나온다는 죄송합니다. 토날리가 10개월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유로는 못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네. 이 선수는 조금 더 징계기간이 짧았다면 내년 6월에 열리는 유로를 노렸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탈리아 선수는 징계받고 컨디션 조지고 돌아와서 오히려 대회에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로시의 경우가 그랬고요. 네. 그래서 뭐 기대를 살짝 해볼 수도 있었지만 애초에 못 뛰게 되었다.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토날리에 대해서는 좀 사람은 좋았나 봐요. 마시모 첼리노라는 네. 이름의 브레시아 회장이 네, 그렇죠. 우리 애는 착한 애였고 네,
밀란 가서 나쁜 친구들을 만났다.
그 서울 가가지고 걔 댕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밀라노 가가지고 애가 나쁜 애들이 어울려가지고 걔 댕겨 네. 우리 동네 있을 때 안 그랬어 약간 이런 류의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넌시눈인데 그 저기 브레시아 회장의 말은 스테파노 피올리 밀란 감독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토날리를 지지했는데 그게 뭐 무죄일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자기가 네.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선수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겠다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이제 폭로를 이어오던 사람 네. 가십 칼럼니스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파브리치오 코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네. 폭로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 폭로 중에서 일부는 다 사실로 드러났지만 워낙 폭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아마도 부풀려진 건데 예. 대충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지올리가 어쨌건 그 전화기 앱을 통해서 그 전화기를 이제 돌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가티라던가.
네,
돈을 빌렸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올라가긴 했던 건 맞아요. 왜냐면 돈을 빌려줬으면 혹시 같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건 맞는데
중요 참고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 딱 입수하고서는
그냥 다 까발린 거죠. 뭐.
예, 까발린 거죠. 그러면서 얘도 걸렸고 얘도 걸렸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러면서 다 얘기했던 건데
네.
그게 진짜 돈을 그냥 빌려준 거였던 거였죠. 실제 그 승부 조작 이런 것들은 파지올리가 얘기를 안 했었고 승부 조작이다. 그 배팅 같은 것들 파지올리가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으니까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돈 빌려서
나 뭐 시계 살려고 예, 이런 식으로 빌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심지어 저 사람이 이제 뭐 아즈문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즈문 얘기한 게 예 그게 그 아즈문이 실제 엄청난 승마 팬이래요. 그래서 정마 실제 말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대요. 50마리인가 뭐 보유하고 있다라고.
50마리면 진짜 비쌀 텐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경주마 그거 보러 간 건데 그 사진 이렇게 올리면서 어? 그 도박의 현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 거죠. 좀 그러니까 뭔가 어 그런 비슷한 거에만 있으면 그냥 다 막 그거다 그거다 이런
리얼 식으로 리얼 억가네요. 그냥
네, 그 억가를 한 거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이 카지노가 뭔가 가서 그냥 놀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불법은 예. 아니 그냥 놀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누가 파파라치에서 보내주니까 예. 또 까발리면서
예.
예. 야 이거 방탕하게 논다.
알레그리가 엄청 땄대면서요.
아 그래요?
예 엄청 잘한대요.
축구를 좀 그렇게
어쨌건 네 머리가 비상하긴 한가 봅니다.
거기서 따고 예. 머리카락이 다 빠졌나 보네.
그게 말씀하세요.
네, 아닙니다.
그 자신감 없게 말씀하실 필요 있나?
네. 막스 크루즈인가 봐요. 감독 게임. 아, 그렇죠. 막스 크루즈도 예, 포커 게임의 네, 달인이니까.
예.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양반이 막 이름을 질렀는데 승부조작이 그러네. 배팅을 안 한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가티. 예. 그다음에 라치오의 카잘레, 로마의 엘샤라이 등이 있는데 예. 엘샤라이와 카잘레는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이 취재한 바에도 얘네들은 아니다 쪽으로 나왔고 예. 선수 대리인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 명예훼손, 민사 이런 거를 이제 코로나라는 양반이 받을 가능성이 예. 높고 로마의 잘레프스키 예. 요즘 좀 못하긴 했지만
사실 잘레프스키가 가장 먼저 이제 충돌을 했었죠 코로나랑. 예,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마 쪽에서도 잘레프스키한테 출전 기회들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죠.
맞습니다. 헤라인은 우리 지난주 얘기했는데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은 건 아니다 보니까 못 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A 매치 명단에서 뭐 짝가니 등이 부상으로 빠지고 또 이제 자니올로 등이 그 조사받으러 빠지니까 엘샤라이가 92년생인데 데뷔팀 복귀를 해서 잉글랜드전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자기 1인분 충분히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도 로마가 누구지? 몬자 상대였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막판에 소중한 선제 결승골을 넣어서 1대0 승리를 이끌었어요.
저거 저 라이브로 봤거든요. 동생 때문에.
동생 때문에.
동생이 로마 팬이어서 막.
그 시간대가 되게 좋았어요.
아, 7시 많이 봤어요. 반인가 예. 그래가지고. 루카쿠 때문에 근데 분통 터져하다가
루카쿠가 뭐 다 날려먹고 예 그러다가 이제 엘샤라이가 넣고 나서 경기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 울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좀 그동안 마음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누명을 쓴 그런 골이 됐으니까. 그리고 인터뷰에서 골을 넣어서 이렇게 저 꾸르바스드 그러니까 서포터들이 나를 흥분시키고 이게 축구인데 내가 이 축구를 저버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식의 굉장히 이탈리아인다운 수사법이 아주 매끄러운 그런 본인의 심경 토로를 해서 또 멋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제 이름이 이탈리아에서 이미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파졸리랑 토날리는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처음에 3인방으로 지목됐던 애들 중에 한 명인 짜니올로. 제가 지금 빌라 사진이 없어가지고 로마 사진을 띄웠는데 짜니올로는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좀 찾아와서 짜니올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짜니올로 기사들을 좀 종합해보면 일단 잘 뛰고 있어요. 빌라에서. 물론 빌라 진출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빵개라는 걸 볼 때 아주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뛰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의 징계 상황과 어떤 그 배팅 관련된 진행 상황은 어떠냐? 일간지들에 따르면 의혹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사가 굉장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검찰도 이탈리아 축구협회도 급히 불러서 조사할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경기 뛰면서 천천히 기다리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검찰은 지금 조직범죄를 파헤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짠니올로는 조직범죄한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파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적으로 배팅 사이트 운영하는 애들한테 협박당하면서 너 또 걸어. 안 걸면 알지? 다리 뿐질른다. 이렇게 협박당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짠니올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뭐 본인은 블랙잭만 했다. 그러니까 스포츠 배팅은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이게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블랙잭 정도는 경미한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뭐 플리바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서 조사 받겠습니다. 제발 조사해 주십시오.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가 할 거 하고 있으면 뭐 몇 경이나 못 뛰고 말겠지. 사과문이나 내면 되겠지. 약간 요 정도의 좀 가벼운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짜니올로는 잉글랜드에서 그냥 축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탈리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네.
진짜 짧네요.
네. 아주 목 상태 때문에 원래 준비했던 걸 일부러 좀 짧게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목 상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 어차피 이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현 라이브 시간이 10시 58분인데 11시 한 20분쯤 되면 기침이 더 납니다. 그 전에 말을 줄여야 된다.
밤 되면 이게 기도가 좁아져서
하더라고요. 네. 채팅창에 코로나 목숨 위험 안 받나? 역으로 사람 시켜서 코로나 쫓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이탈리아 하면 또 충분히 가능하죠.
함부로 그렇죠. 저런 말 떠들고 다녔으면은 밥길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어쨌건 간에 그 배팅 관련된 게 마피아랑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지올리도 어쨌건 간에 그 위협을 당한 거였잖아요.
그럼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뭐 본인이 정말 잘못한 거고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거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도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TV 앞에 강제로 앉혀놓고 너 지금 TV에서 나오는 모든 종목 다 배팅해. 안 하면 다리 뿜질른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이후로는 내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게 파졸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얘기 해봤고요. 독일로 갑니다. 독일은 뭐 바이에른, 우니온, 마인츠 이런 팀 이름 몇 개 김행민 기자 얘기하다가 할 게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아 그러니까 뭐 진짜 사실 그러니까 요새 분데스리가가 이슈거리가 조금은 제한적이에요.
아 제한적이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레버쿠젠의 상승세 계속 얘기 나오고.
레버쿠젠 정말 잘하고 있죠.
슈투트가르트의 상승세 계속 나오고.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쿠젠 한 편, 슈투트가르트 한 편 하면 더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미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라시 뭐 얘기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다. 예 심지어 근데 기라시 부상당하기도 했죠.
기라시는 이번 A매치 직후 첫 경기에서 골 넣고 초반에 부상당해서 빠졌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을 만한 게 일단 바이언에 조금은 그가 부진은 아니에요. 바이언이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성적은 잘 나오고 있긴 해요.
네.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금 뭐 16연승 달렸죠? 17연승이죠?
17연승을 달리고 있다고요? 바이에른이?
조별리그.
아, 조별리그 기준으로.
예,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그래서 최다 연승 신기록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다 경기 무패 기록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바이에른이. 그 정도로 지금 조별리그 깡패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물론 경기 내용은 매우 안 좋았지만.
눈이 썩죠.
예, 특히 이번 갈라타사라이전 전반전은 진짜 바이언 팬들조차도 쓰레기라고 하면서 막 쓰레기 집어던지고 막 이런 것들 막 울리더라고요.
슛이 3대 16인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기대 득점도 바이언이 0.4골인가 그렇고 갈라타사라이가 2.48골이었어요. 전반전에.
갈라타사라이가 멍청해가지고 못 이긴 거야 그거 진짜.
갈라타사라이가 슈팅을 16개를 했어요?
전반전만. 예. 전반전만 16대 3.
예.
근데 쉽지 않은데 그럼.
카페 3기거든요. 이게 한국식 격언으로 가드노커 패드 보면 3대 0이 나와야 되는데 라이가 전반에 3대 0을 못 만들어서 진 거예요.
그 바이언이 심지어 그 경기에서 점유율에서도 밀렸어요. 갈라타사라이한테. 48대 52더라도 어쨌건 간에 밀린 건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 상대로도 점유율에서 앞서는 바이언이었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도 그러니까 바이언이 점유율에서 밀린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체는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리그에서도 6승 2무 무패잖아요.
그러니까 3위라서 아 부진 얘기하지만 6승 2무입니다. 그 3위가.
예,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이랑 거의 같은 성적이에요. 저희가 네. 지금 막 토트넘 엄청 잘 나간다 이러는데
8라운드 토트넘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네. 바이언이 지금 6승 2무 그 8라운드 기준 승점 20점이 2016-17 시즌 이후 7시즌 만에 가장 높은 승점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성적을 초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레버쿠젠이랑 슈투가르트가 너무 미쳐서.
그렇죠. 더 미친 거죠. 이 팀들이 지금 뭐 레버쿠젠은 심지어 뭐 공식 대회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유로파리그에서도 전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정말 미친 팀이고 그래서 요새 분데스리가 관련한 영상들 보면은 죄다 사비 알론소예요.
사비 알론소.
예, 죄다 레버쿠젠이고
한 채널에서 레버쿠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진짜 최대한 합니다. 최대한.
심지어 분데스리가 공식 유튜브에서 최근 사비 알론소와 레버쿠젠 관련만 3개인가 4개인가가 연달아서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기라시가 또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기도 하고
네, 슈투트가르트의 네. 세르우 기라시는 현재 네. 유럽 모델리그 통틀어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고 8라운드까지 14골을 넣습니다.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바이어는 약간 조금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저는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여름에 영입하지 여름 데드라인에 영입하지 못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영입 그 선수층 자체가 너무 얇고 지금 센터백에서 김민재 선수는 계속 매 경기 갈려서 뛰고 있고
갈라타사라이전은 물론 그게 하자는 안 됐지만 지친 게 진짜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물론 사네가 이 경기 정말 못했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터치 다치고 이러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더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는 사네도 지친 게 맞아요. 사네도 왜냐면은 심지어 사네도 미국 가가지고 두 경기 다 선발로 뛰었거든요. 그 독일 대표팀에서.
아, 뭐 아시겠지만 독일 대표팀이 이례적으로 유럽 안에서 A매치를 한 게 아니고 네. 아메리카 투어를 두 경기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유로 개최국이라서 네. 유로에서 안 하기 때문에 평가전 장소를 찾아서 네. 멀리 다녀왔다는 게 독일 대표팀 선수들이 많은 바이에른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볼을 못 쫓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했어요. 근데 사네가 그래도 욕을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 그래서 못 쫓아갈 거면 패스를 줘야지. 왜 지가 계속 드리블을 치냐고 그게 그치. 문제였던 거였죠. 어쨌건 그 바이에른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다리가 완전 무거운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는데 그걸 못 쫓아가고 김민재 선수가 경기 시작하고 한 십몇 분 만에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헉헉 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바이에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반복된다면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선수층은 얇고 네. 뭐 계속 3-4의 간격으로 경기하면 언제 회복하냐 이거야.
지금 거기다가 부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더리우트가 부상이었다가 우파메카노 부상 당하니까 더리우트 조금 빨리 복귀를 했고 김민재 선수는 파트너만 바뀌었을 뿐 계속 뛰고 있고 지금 센터백은 교체 명단에도 바꿀 선수가 없었어요. 교체 그렇죠. 투입할 선수가 없었고 또 키미도 지금 완전히 지친 게 보이고 라이머도
키미 진짜 못해. 그렇게 못하는 키미도 전 처음 봤어요.
그 라이머도 라이머는 완전히 진짜 미드필더에선 쓰레기 같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패스 성공률 56% 나왔어요.
전반전 56%. 바이에른 중립 패스 성공률이 45분 동안 56%야.
이거 경기 무조건 보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데이비스도 60 얼마긴 했어요.
아니 근데 풀백은 차라리 조금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풀백들은 크로스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이 원래 풀백들이 가장 떨어지는 편에 속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인버티드로 해가지고 막 패스 주고받는 그런 유형 그리말도 같은 선수들이라면 다르겠지만은 좀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풀백들은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중앙도 계속 뻥뻥 뚫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제는 투입할 선수가 없어요. 고레츠카가 또 예. 손가락 골절 상당해가지고
지난번 경기에서 유니폼에 손 껴가지고서 이렇게 비틀려서
예 떨어졌죠. 그래서 또 한 몇 주가량 결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선수가 아예 없어요. 넣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바이언 앞으로가 더 걱정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점들이 있는 게 문제인 그쵸. 거죠. 물론 그럼에도 체급차로 찍어 누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갈라타사라이가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전반전에 진짜 오버페이스였어요.
완전 오버페이스였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어는 전반전에 처발랐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갈라타사라이도 후반 오니까 지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발이 무거워지니까 결국 체급차에서 바이언이 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케인이 1골 2도움하고 또 무시알라도 사실상 1골 2도움을 그렇죠. 기록하고 그러면서 둘이 두 골 합작하면서 3-1 승리를 거둔 거긴 하거든요. 그게 바이언의 무서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이거 강팀 만나면 조금 위험하겠다. 물론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은 거의 올라갈 걸로 보이긴 하고요. 다음 경기도 어쨌건 홈에서 갈라타사라이랑 경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조이디도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때 쉬게 해줘야죠. 조이디를 확정 지으면은 진짜 저는 투엘 감독이 좀 전향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망주 쪽에서도 쓸 선수가 없긴 해도 지금 바이언이 유망주 쪽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없어요. 그나마 쓸만한 선수들을 다 임대를 보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1군 전력이었던 스타니시치까지 보냈다가 지금 땅을 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더라도, 패배를 감수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서, 그래도 그냥 백업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망주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투엘 또 특유의 그 똥꼬집으로 지금. 싫은댕!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 경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번에 교체 타이밍 굉장히 늦었잖아요. 사실 빼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고 특히 그나마 그래도 공격은 로테이션 돌릴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텔이라던가 추포모팅이라던가 밀러라던가 이런 선수들 저는 더 빨리 넣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늦게 넣었잖아요. 굉장히 이게 너무 늦게 넣었는데 이 늦게 넣은 게 다름슈타트 전에 아예 로테이션 어쨌건 다름슈타트가 승격팀이고 성적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니까 이 경기에 정말 로테이션을 돌리기 위해 선수들한테 야 전반전 끝나고 나서 야 힘내 이번 경기 뛰고 너네 휴식 줄게 이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저는 투엘 감독이 갈라타사라이 전에 교체카드 늦게 가져간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조금은 교체 카드를 좀 전향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지 않나. 3대 1이 됐을 때 교체 카드를 써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맞아요. 네. 네. 그 키미히가 지쳐서 이제 기동력이 너무 느려지고 공을 받으러 못 가니까 사실 콘라트 라이머는 그렇게까지 지칠 상황은 아니었는데 걔는 그냥 원래 공을 잘 차진 않잖아요. 패스를 네, 그렇죠. 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라이머가 가르타사라이가 전방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프로나가 능력이 없으면 일반적인 솔루션은 키미이가 받으러 와주면 키미이한테 짧은 쇼패스만 하고 키미이가 풀어가면 되는데 키미이가 받으러 못 와준다? 라이머가 공을 받고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거지로 몸을 돌려서 전진 패스를 하려다가 그게 끊기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가패 당했거든요. 가둬놓고 패는 거를 이제 갈사사라이가 바이를 상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키미이가 계속 이 상태면 라이머와의 조합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바이언이 16강에서 탈락할 것 같은데라고 상록스님께서 그랬는데 저는 뭐 그래도 겨울에 영입을 하려 무조건 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가 저는 여름에 데드라인에 세 명의 영입을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팔리냐하고 찰로바하고 또 한 명이 누구였대?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명 더 있었나요?
예, 한 명 더 있었어요.
다이어 말고.
다이어 아니고요. 다이어는 아예 오퍼도 안 했고 한 명
있었나? 나 기억 안 나는데.
예, 세 명 동시에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칸셀로.
네,
칸셀로 임대로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게 된 그런 게 있었는데 겨울에는 무조건 영입할 거라고 하고
한 두 명은 해야지.
예. 저는 뭐 찰로바는 충분히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선수 본인도 지금 첼시 쪽에다가 나가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노팅엄 포레스트로 원래 임대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찰로바가 바이언으로 가려고 그걸 거절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찰로바가 오면 말 그대로 넘버 4 로테이션 센터백이지 뭐 그 이상의 존재 가치가 있나?
그렇죠. 근데 찰로바가 오면은 좋은 점은 센터백과 풀백이 동시에 된다. 좀 아쉽지만은 백업으로 그냥 멀티로 돌리기에는 저는 그래도 선수들의 체력 안배는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선수라고까지는 안 보이지만은 근데 사실 그럴 거면 스타니시치 남겼어야죠.
그렇죠.
스타니시치는 왼쪽 풀백까지도 뛰고 그러는데 심지어 유망주이기까지 한데
100%죠.
예, 그거 보낸 건 정말 실수한 거죠. 근데 이게 그 다 이적위원회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까 작업들이 다 늦었죠. 팔리냐가 그 결국 이적위원회 쪽에 그가 후헤네스라던가 루메니아라던가 그 보드진들은 팔리냐를 투엘이 그가 영입을 계속 추진했대요. 해달라. 그런데 그 보드진들은 야 우리가 그렇게 수비적인 선수가 필요해? 우리는 조금 공격적인 선수들을 영입해야지 이러면서 이 선수 추천하고 그러니까 투엘이 나 싫어 이 선수 추천하고 나 싫어 이러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또 팔리냐가 오면은 팔리냐도 플럼에서 센터백도 꽤 보기 때문에 팔리냐만 있었어도 사실 지금에서 진짜 훨씬 소통이 그렇죠. 좀 세웠을 텐데
그렇죠. 예. 또 팔리냐가 있으니까 라이머가 라이트백 빈도를 높이고 한 명으로 이제 세 포지션이 조금씩 다 손톱이 그렇죠. 튼다 이런 식의 구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안 됐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덕분에
바이어는 저는 겨울 되면 무조건 영입할 것 같아요. 프로이트 단장이 또 워낙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잘츠부르크에서 좋은 영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혼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뭐 잘츠부르크를 만든 인물이나 락닉 이후에 이제 잘츠부르크를 주도한 게 프로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단장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 첼시가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었죠. 근데 프로인트가 바이언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잘츠부르크랑 바이언이 가까워 미넨이 가까워서 예 그래서 미넨을 선택을 했다라고
효자
예 효자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 옛날 얘기에 나올 법한
네, 그것 때문에 어쨌건 저는 뭐 그래서 겨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다만 겨울까지 버티는 게 조금은 그쵸. 힘들지 않을까.
뭐 독일이니까 겨울까지만 버티면 휴식기도 있고
그쵸.
주전들이 회복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장기 부상을 누군가 끊는다 혹은 승점을 마구 드랍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터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진한 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지난 바이에른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마인츠.
아 마인츠는 예. 저는 뭐 이것도 바이에른이 체급 차로 이겼고 경기력 면에서 앞서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대목들이 꽤 있었는데
네.
마인츠 센터백들 왜 그래요?
아니, 초반에만 이재성 선수 해서 찬스 두 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전방 압박해가지고.
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 압박 자체를 원원원으로 해서 엄청 빡세게 했는데 예. 바이언이 그 왼쪽에서 그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빠져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코만 같은 경우가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얘 봤을 때랑 지금이랑 갈리는 게 약간 그 한 단계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이게 원원원은 옛날부터 진짜 좋았는데 예,
그렇죠.
사실 그 박스 근처까지 갔을 때 득점까지 관여되는 빈도가 진짜 옛날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죠.
완전 떨어졌죠. 네,
근데 와,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 원샷 홈킬이었잖아요. 네. 진짜로 두들겨 맞다가.
호망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그 공격 득점 생산성이 올라갔던 게 하인케스 부임하고 나서였고 하인케스가 딱 한마디 해줬다죠. 고개를 들라.
아, 네.
고개를 쳐박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많이 하는 얘기고 특히 이제 공 가지고 그 수비를 벗겨내는 드리블 많이 하는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 K리그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네,
서포터들이 싫어하는 네. 선수, 서포터들이 자기 팀 선수한테 뭐 좀 예전 서포터들이 야 이러면서 막 욕 막 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보면은 자기 팀 공격수가 고개 바꾸서 드리블할 때야 100%.
그게 그래서 제가 스페인 코치들이랑 일했을 때 뭐 다는 아닌데 몇몇 경우들에서 스페인 코치들이 약간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얘기할 때. 뭐 비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들은 거 얘기해드리자면은 측면수들 중에 기술적인 거나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박스 가서 말씀하신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박스 가서 안 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각적 정보를 통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골까지 못 간다고 얘기 네.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코망이 득점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 편에 속하긴 하죠. 그럼에도 이 선수가 킥의 정확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발전을 한 거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바이언 윙어들 중에서 항상 보면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건 코망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수도 없이 오랜 기간
그렇죠.
동안 얘기를 해왔잖아요.
좀 뭐랄까 뭐 이게 네. 코망한테 안 어울리는 표현이긴 한데 바이언 윙어 3명 중에서 제일 솔리드한 선수라고
네.
해야 되나?
네. 다만 이제 득점 생산성은 항상 그나브리 사네가 더 높긴 했죠. 코망보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약간 좀 스탯의 세탁기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사실 그래도 사네는 잘한 경기들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마인츠도 그렇고.
예, 훨씬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부진할 때마다 그런 단점들이 두드러지죠. 너무 본인이 볼을 끌고 가려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게 유난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바이언의 이제 부진이 조금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나오고 있긴 하죠. 주중 경기로 바로 이어질 때 그래서 지난 코펜하겐전이 그랬고 이번 갈라타사라이전이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죠. 거기다가 이스탄불 그 응원 그것도 굉장히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입중계할 때 소리 못 듣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케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고막이 풀린다라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응원 소리가 너무 컸죠.
야만적이.
베르너는 아예 그 혼절할 뻔했어. 실제 그래서 호흡 안 돼가지고 교체 아웃됐었어요.
아, 공황 오듯이.
예, 이스탄불에서 뛰다가 그때 갈라타사라이 경기 라이프치 시절에 갔다가. 그래서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김민재는 대단해.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출신이라서 막 그 선수 결 때도 휘파람 불고 야유를 유독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뭐 김민재는 한번 해봐서 두 번 해봐서 그런지 뭐 원래 이런데야. 이러면서 그냥 뛰네.
더비하면 탱크 갖다 놓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인츠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이언전에 상당히 선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더 이상은 이제 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팀이 지금 뭐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은 최하위까지 내려갔지만요.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도 했었고 단일승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압박 강도를 강하게 가져갔거든요. 실제 이 경기가 A매치 이후에 열린 경기임에도 마인츠 선수들의 활동량이 119km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 선수들보다 거의 10km 가까이 더 뛰었었고요. 스프린트도 바이언 선수들보다 60회가 더 많았고요. 이제 하이턴오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유발.
예, 상대 실수 유발하는 그것도 두 배가 더 많았을 정도로 마인츠가 압박을 정말 미친 듯이 하면서 바이언을 괴롭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컸죠. 그 마인츠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 그게 살짝 살짝 빗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게 빗나가면 바로 실점이 나왔어요.
맞아요.
왜 이재성의 슈팅이 울라이 손끝 스치고 골대 맞고 나서
바로
곧바로 예 실점 나왔고 그 뒤에도 베데 슈팅이 살짝 빗나갔을 때 또 바로 실점하고 슈팅. 예 그런 식으로 그 카시의 슈팅이 살짝 빗나가고 또 바로 실점하고 그러니까 위기 뒤에 기회, 기회 뒤에 위기 이 얘기가 제대로 적중하고 그게 또 결국은 체급차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인츠가 바이언전에서도 결국은 패하면서 최하위로 내려갔는데요. 마인츠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이것도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게 가장 컸어요. 이 팀이 원래 지난 후반기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후반기 때 좋으면서 진짜 유로파리그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결국은 유로파리그 진출에는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9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쉽게. 그랬는데 그 겨울에 그러니까 영입했던 선수들이 나름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케 올센 수비 쪽에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쪽에 아조르크 영입을 해가지고 이게 재미를 봤는데 문제는 이 둘을 영입하는데 특히 이제 아조르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마인츠가 조규성을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것도 사실 조규성 영입에 쓰려고 했던 350만 유로도 구단 입장에서 무리해서 지불을 하려고 했던 거였대요. 그랬는데 결국 전북의 반대와 뭐 그런 것들이 묶여서 결국은 영입에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급하게 아조르크를 700만 유로 두 배 가격에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름에 써야 될 이적료를 미리 지출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만 도려 나가고 영입은 못하고 특히 데드라인에 이제 슈타흐를 이적시켰는데 슈타흐가 정말 그래도 마인츠에서 두 시즌 동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슈타흐가 떠나고 나니까 또 거기에서의 누수도 발생하고 반면에 슈타흐는 호펜하임 가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호펜하임이 그래도 6위를 달리고 있죠. 슈타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영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상당히 쉬운 거죠. 이 팀이 어떻게 축구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출이라도 받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FFP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런 재정 관리를 봐요.
그쵸?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은 바로 라이센스가 박탈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땡겨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돈을 못 쓰게 되는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이 굉장히 돈을 아껴 쓰고 좀 최대한 실리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리그 자체가
라리가도 이제 예. 이제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분데스리가는 그게 아예 그냥 시작부터 그렇게 예. 쭉 왔었다면은 라리가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라가 같은 사태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 라리가에 비율형 셀러리 캡을 도입을 했을 때 전원 찬성했어요. 라리가 팀들이 전원 찬성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독일처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러면서 유망주들도 키우고 그러자 했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원래 본인들의 그가 수입이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쵸.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그래서 비율형 셀러리 캡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건 간에 주급 지출되던 게 그냥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때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건데 그게 반토막이 나니까 선수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아쉬운 거죠. 테바스가 그리고 테바스 회장이 그 취지는 좋다 이거 취지는 좋은데 이건 조금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러면 조금 유도리를 발휘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유예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싫은데 도리어 그 사실 그것도 그게 크잖아요. 자기가 이제 펀드 끌어오려고 라리가 전체로 예 사모 펀드 끌어오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에 진짜 예 테바스는 이래저래 라리가 팬들이라면은 예 이가 부득부득 갈릴만한 인물이긴 하죠. 근데 또 거기에 더해 지금 뭐 축구협회장으로는 그 라오스가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라리가 연맹회장에 테바스의 축구협회장에 라오스만은 와 진짜 환상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예, 어쨌건 간에 뭐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없었다. 예, 예. 마인츠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길라보기랑 그 엘가지를 데려왔는데 엘가지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태까지 일으켰 네, 거죠.
그 발언으로 이제 징계를 받았죠. 예. 아, 저희 지난주에 봤는데 징계더라고요.
예, 징계였습니다. 네. 예. 그거 다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모든 훈련과 모든 그 거기서 배제한다가 영어로 번역됐을 때 방출처럼 그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독일어 원문을 봤거든요. 독일어 원문은 그 그린우드가 당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훈련도 훈련 못하고 배제. 아무것도 못하고 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스쿼드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그런 예, 처분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보스벤송 감독이 그동안은 이재성 선수를 그 A매치에 아시아를 갔다 오면 무조건 교체 출전시켰어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이기도 하고 또 이재성 선수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교체로 투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이재성 선수가 전경기 선발 출전이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지난 9월에 10월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A매치 기간은 영국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에서 있었다 보니까 장거리 비행이 아니어서 바로 이제 선발로 나왔던 거였는데 그냥 원래면은 이번에 교체로 나왔어야 됐고 그래서 뭐 키커즈라던가 이런 데서 다 예상 명단에 이재성이 선발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보스벤송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아 선발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왜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이재성이 베트남전에 단 65분만 뛰었을 뿐이다. 선발로 나와서 65분을 뛴 건데 단지 65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성은 장거리 여행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순간 아 이거 선발 그냥 예고구나. 그래. 밑밥 까는구나.
우리 급하다. 재성아 우쩌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또 승리하지 못하면서 지금 아직도 승리가 없는데 일단 아조르크의 부진이 굉장히 심하죠.
예. 걔는 뭐 그러니까 문전에서의 존재감이 너무 지나치게 없던데
마무리가 너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건간에 아조르크를 살리려고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긴 한데 마무리가 정말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죠. 그 아조르크가 지난 시즌에 처음에 굉장히 안 좋다가 한 번 넣기 시작하면서 또 쭉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시즌 와서는 계속 못 넣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사실 그니까 마인츠가 경기력 자체가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바이런이랑 경기도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초반 경기력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은 억까당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좀 그러니까 뭐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도리어 실점하고 그러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제 부상이 너무 많은 것도 커요. 일단 한케올센 같은 경우는 3월에나 복귀할 예정이고 또 이제 라이치도 부상이고 센터백 쪽에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판덴베르도 바로 이제 선발로 중용되고 있는데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지금 워낙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슈테판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언전에도 공격까지 올라가가지고
슈팅했죠.
예,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도리어 배우가 더 흔들리게 되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자꾸 미드필더들이 이제 센터백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뛰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마인츠가 최다 실점 팀이고 최소 득점 2위고 예, 그 보험이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예,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보스벤송 감독도 지금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보스벤송 감독이 마인츠 지휘봉을 잡고 나서는 계속 상승 곡선이었거든요. 그렇죠. 마인츠가 예, 그러면서 굉장히 각광 받았었는데 지금은
보스 벤손 감독도 약간은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인츠는 우리가 이지성 선수도 있고 완전 최하위라는 임팩트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시즌 더 잘 나갈 줄 알았던 팀은 우니온인데 네. 우니온은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있고요. 챔스와 분데스리가 양쪽에서 모두 꼬라 박았어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9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우니온 베를린이 어떤 의미에서 마인츠보다 더 조금은 뭐랄까 내용 대비 결과가 더 안 나오는 팀이긴 해요.
더.
예.
우니온은 내용이 더 좋다 마인츠에 비해서.
예, 내용이 더 좋고 그리고 선수 개개인이 나쁜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9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조금 일정부적인 부분도 있어요.
일정.
예, 일단은 그가 그 9연패의 시작이 라이프치히전이었거든요. 예, 라이프치히전에 퇴장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0-3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는 우니온이 사실 경기 내용에서 발랐어요. 슈팅 숫자가 19-8이었거든요.
19-8. 두 배가 예. 넘는데.
예. 그런데 그 요나스 빈한테 멀티골을 실점을 하면서 1-2로 패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결국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라고 생각해요.
아, 예. 우리 이거 얘기했었죠. 예.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네. 예. 이때 그리고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도 레알 마드리드전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상당히 공경에 빠지게 했는데 결국 경기 막판에 벨링엄한테 그것도 종료 휘슬이 울리기 거의 직전에 그쵸? 예 그것도 약간 좀 뭐랄까 그게 딱 그 골이 벨링엄이 이번 시즌 얼마나 행운이 따르는지가 보이는 골이기도 했었죠. 예 불절돼서 막 그런 식으로 네. 튕겨서 나온 게 루즈볼이 공교롭게 벨링엄 앞에 떨어지면서 벨링엄이 싹 넣어서 그러면서 이제 1-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서서히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그 이어진 호펜하임전 0-2 패배 같은 경우도 호펜하임이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일정도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도 이번 시즌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기 때문에 일정이 그러니까 라이프치, 볼프스부르크, 레알 마드리드, 호펜하임까지 4연전이 굉장히 안 좋게 이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연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도 조급해지고 거기다가 또 저는 몇몇 부분에서는 영입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고젠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고젠스가 팀 내에서 최다골 공동 1위예요. 4골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누치 같은 경우도 확실히 내려왔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나름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브라가전이 대표적이에요. 사실 브라가전도 우니온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2-3으로 졌어.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먼저 두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30점을 허용했고 심지어 마지막 역전골 실점이 또 추가 시간 3분이었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은 사기가 떨어지지.
그러니까요. 약간 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패하는 그런 충격패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지금 상위권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안 좋은 것도 맞아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맞네요.
예, 그래서 저는 우니온은 조금은 믿고 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몇몇 그냥 문제되는 선수들만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기존에 잘하던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하면서
다음 경기 브레멘이네.
그렇죠. 다음 경기 브레멘입니다.
뭐 누가 왜 그래?
누가 이길 거 예상하시나요?
뭐 브레멘도
마카마카인가요?
그렇죠. 브레멘도 3연패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여기서 도배를 하시지? 여기는 도배해봤자
저 도배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말씀하시는 거 하십시오. 전 이거 누르느라 바쁩니다. 네.
아이고 계속 예. 네.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패를
저기 하셨구나.
네, 다른 분 연패를 오랫동안 했고 가장 마지막 연패의 가장 최근 버전이 이번 주 중 챔스 경기였는데
예, 나폴리전이었죠.
네, 나폴리 0-1로 졌어요.
예.
나폴리가 나폴리 역시 뭐 좋은 상황 아니지만 리디가르시아 경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경질하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어쨌건 연승이죠. 그러고 나서 예, 거기다 나탕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아직까지도 로버트카는 좀 확실히 로버트카 자체가 리디가르시아랑 딱 안 맞는 유형 아닌가요? 왜 선발로 쓰죠?
저전지에는 뭐 얀 은빌라라든지 그러니까 좀 덩치도 좀 있고 이런 애들 써야 되는데
지금 리디가르시아면은 원래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그런가?
샀어야죠 그러면. 네, 좀 더 공은 덜 공은 잘 못 돌려도 덩치 크고 딱 중심 잡아주는 샀어야지.
원래 베이가 영입하려고 했잖아요. 베이가 영입했으면 로버트카를 안 썼을까요?
뭐 그럼 어떡하지? 다른 걸 내려?
왜냐면 프로필적인 부분에서는
제 생각엔 가브리 왔으면은 잠보 한기사랑 4-2-3-1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더블 피고트에서
예 그러니까 베이가가 딱 리디가르시아 프로필에 정확하게 맞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맞는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베이가가 왔으면은 로버트카가 아예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뭐 어쨌건 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니온 베를린하고 마른찌하고 정말 안 좋고 그래서 아 특히 이게 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경기에서 포파나가 우르스 피셔 감독이 교체를 아웃을 시켰는데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뿌리쳤어요.
전형적인 예. 안 되는 팀의 모습.
그러면서 예 그런 문제들도 일으켰고 전 제발 포파나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걘 축구 자체를 못해요. 아니 진짜 투박하고
오랜만에 나왔네 김현민식 막말.
아 진짜 축구 자체를 못해요 걔는. 그러니까 첼시에서도 왜 영입했는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터치도 다 튀고 그렇다고 축구 지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 능력만 좀 좋고 킥만 좀 갖춘 선수거든요.
베베네요 베베.
네. 아 베베보다는 베베는
손 넘었지.
네. 베베는 아예 넘었지? 안 보지 않나요? 저는 베베의 그 대공황 크로스들을 보면서 정말 놀랬었거든요.
베베는 선 넘었지. 네. 네.
아무튼 네. 그냥 다비드 포파나는 제발 아니 계속 중용을 하더라고 우르스 피셔 감독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발 얘는 안 썼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뭐 좀 그 팀들이 우니온 베를린이랑 그 마인츠가 지금 안 좋으면은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감독 경질인 거잖아요.
네.
예, 감독 경질인 건데 그래도 조금은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 우니온은 우르스 피셔 없었으면은 지금의 팀이 절대 그쵸. 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아, 예, 뭐 예. 프라이부르크도 그렇고 우니온도 예. 그렇고 이 감독이 사실상
프라이부르크가 사실 슈트라이 때 강등 됐음에도 그냥 쭉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와서 유로파리그 계속 나가고
상위권이죠 지금.
예, 지금도 초반에 안 좋았음에도 결국은 파리까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프라이부르크는 그냥 경기 내용은 물론 여전히 안 좋아요. 프라이부르크도 그래서 이번 시즌 좀 불안하긴 해요. 심지어 슈트라이 감독 본인도 공격 쪽에서의 창의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 도안 리츠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안 좋고 그레고리치도 침묵하고 있고 이러면서 공격 쪽이 안 풀리면서 좀 졸전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슈트라이 특유의 쥐어짜내기 축구로 그러면서 사실 그가 골드실도 마이너스 5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프라이부르크가
지면 크게 지는 거죠.
예, 그냥 본인들보다 밑에 있는 팀들보다도 더 안 좋거든요. 골드실이 프라이부르크가 그럼에도 그렇게 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야 되지 그렇게 믿고 가져야 되지 않나. 마인츠도 원래 보스벤송 부임하지 않았으면 그 시즌에 강등이었어요.
그렇죠.
예, 중도에 부임했었는데
완전 부임하고 예. 완전 뒤집어가지고
그때
연승 계속
샬케랑 마인츠랑 두 팀 중에 누가 최악의
맞아요.
분데스리가 역대 최악의 성적 올리나 맞아요. 제가 그걸로도 영상 찍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팀을 잔류시키고 도리어 유럽 대항전을 경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줬으니까 좀 초반에 운도 안 따르고 그런 부분들도 많으니 조금은 믿고 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긴 한데 마인츠는 그래도 확실히 조금 더 위험해 보이긴 해요. 우니온은 그래도 뭐 선수단 면면 자체는 괜찮고 뭐 그리고 또 일정 자체도 워낙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마인츠도 일정도 안 좋긴 했었는데 마인츠는 지금 선수층 자체가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걔 나간지도 몰랐어요. 보에티우스 걔도 아, 예. 헤어타 갔더라고요 보니까.
예, 베티우스는 이전에 나갔었죠 지난 아, 시즌에.
걔 나간지 몰랐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강하기 힘든 그런 사정이 있다면 겨울에도 보강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년 여름 거를 땡겨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어쨌건 뭐 보스만에서 선수를 데려오건 어떤 식으로든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니온 베를린은 뭐 드라마가 있고 스토리가 그렇죠. 있고 또 성공 모델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너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은 그래도 결국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그에 집중하면.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번 여름에 영입했던 스타들 영입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보누치, 포월한트.
예. 예. 그러니까 폴란트도 안 좋거든요. 고젠스랑 크랄 정도 두 명 제외하면은 다 영입들이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영입했음에도 취사루도 별로고 포파나는 완전히 망이고 예 그리고 보누치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긴 하지만은 뭐 리그에서는 또 별로고 패스 성공률이 보누치가 82%가 나와요. 사실 그가 보누치 영입한 거는 볼백업하라고 영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예.
예, 근데 패스 성공률이 센터백이 82.3%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최악은 포파나.
포파나를 가장 싫어하는 기념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이 네. 크긴 하죠. 포파나, 폴란트도 못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은 예,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저는 예 그렇게 축구하는 선수를 정말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김현민의 취향. 멍청한 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얘는 취향이 아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와 어제보다 거의 1시간 일찍 끝나네. 네. 어제는 12시 반쯤 끝나는데
제가 짧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짧진 않았는데
아니 슈투트가르트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기다시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3주가량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정우영 선수는 복귀하자마자 바로 도움을 올렸죠. 그것도 교체 네. 투입되자마자 3분 만에 크로스로 운다프의 도움을 운다프의 그 헤딩골을 어시스트했는데
네.
확실히 그가 그 정우영 선수가 왜 그가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래도 중용되고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죠. 바로 이제 중앙 공미로 나오지만은 측면으로 가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크로스 올려서 도움을 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기라시가 없게 되면은 조금은 정우영이 아시안 게임 때처럼
그럼요.
예 득점에도 이제는 조금 나서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시안 게임이 레벨 낮은 대회 같아도 그런데 세월이 뚫려가지고 빅리그에서 또 이어갈 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 물론 뭐 운다프가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긴 했지만은 운다프에게 기라시만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기라시만한 퍼포먼스는 돌아온 기라시한테도 기대하기 힘들 수도
그건
있어.
맞아요.
그건
예,
너무
예,
단기 후르쿠.
예,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완전 후르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얘기 예, 많이 얘기했죠. 예, 기량 자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예, 예. 기량 자체가 늘어난 것도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타고난 그렇기 때문에 운다프가 절대 대체 못한다는 거예요. 운다프가 나름 그래도 브라이턴에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들은 어느 정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과 관련한 부분은 운다프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라시만한 그런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연계 플레이하던가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기라시의 그런 육체적인 능력,
그럼요.
피지컬적인 능력은 절대 못 보여줘요. 운다프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은 이선 자원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또 이 분데스리가 얘기를 조금 샬케 얘기를 하자면요. 네, 지금 샬케가 16위로 승강 플레이오프권까지 떨어졌습니다.
2부 강등권.
예. 네, 거기다가 지금 4연패로 현재 2부 리그 팀들 중에서 최다 연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미쳤어.
네, 그러면서 샬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또 다시 보드진들 거의 맨날 그러잖아요. 예, 뭔가 문제만 있다 하면은 보드진들 문제가 막 사임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샬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뭐 그러니까 테로데가 마침내 이브리그 여포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있다.
아, 2부리그 옆에 모습 벗어진다는 게 1부에서 잘한다는 뜻이어야 되는데 2부에서조차 안 통하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예.
지금 2골 2도움을 기록하거든요. 허허, 예. 참. 테로데라면 더 많은 골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멤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드필더를 싹 물갈이한 게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러니까 우에드라고 이 선수가 이제 현재 독일에서 굉장히 핫한 영건이거든요. 그냥 만 17세인데
17세.
예, 실제 그 독일이 17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을 했어요. 그때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선수가 바이에른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제 독일의 빅 클럽들이 다들 노리고 있는 선수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어쨌건 만 17세 선수가 주전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샬케의 중원이 굉장히 지금은 허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4-3-3을 쓰다가 3-5-2로 전환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조금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2부는 그 이현주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어서 예. 이현주 어떻게 하나 볼 때 가끔 손절을 보는데
잘하죠. 이현주 선수 굉장히 잘하죠. 네. 사실 이현주 선수 없으면은 비스바덴은 지금 강등권에 있어야 되는 팀이에요. 사실 이 팀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2부 리그도 처음일걸요? 제가 기억하고 처음인가 아니면은 정말 오랜만인가 네네. 거의 3부 리그에 있는 팀이에요. 제가 그 비스바덴에서 처음 독일 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스바덴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주예요. 거기에 수도가 비스바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독일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브레멘으로 넘어갔던 거였는데 근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온천 도시거든요. 그 관광 그냥 사람 휴양 도시 관광보다도 휴양 도시인데 되게 작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오자마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의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 경기에도 골 넣으면서 승리를 견인을 하긴 했는데
그쵸.
예, 근데 이제 비스바덴은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어서 예, 버티기는 쉬워 보이진 않죠. 현재 13위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갈수록 더 내려갈 위험성은 높은 팀이긴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뭐냐면요, 이현주 선수가 지금 그가 비스바덴 팀 사정 때문에 공격으로 뛰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워낙 공격 쪽에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현주를 거의 에이스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현주 선수가 조금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뛰었으면 했어요. 실제 2군 팀에서 바이언 2군 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더 물론 공격도 맞긴 했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많은 득점 포인트들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 바이언은 가장 지금 데스가 얇은 쪽이 바로 이제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 쪽이다 보니까
그쵸.
물론 센터백은 그나마 그래도 나은 게 세 명의 퀄리티가 그냥 다른 팀의 주전 그냥 어디 가도 주전 먹는 선수들인 게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수병 미드필더가 가장 그 뎁스가 얇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후쿠이가 뭐 그렇죠. 벤치에 앉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 파보비치가 벤치에 앉고 그런 건데 이현주 선수가 저는 2군 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보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예, 경험을 쌓고 오게 하려고 했는데 공격 쪽에서 뛰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때 딱 그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능력을 보여주면은 다음 시즌에 더 많은 그러면 1군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사대 축항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에 사대 축항 마무리해 가고 있고요.
네. 아 참고로 그 2위 분데스리가에서는 쌍파울리가 1위입니다.
오.
저희가 지난 얘기했던 지난
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얘기했었죠. 예, 네.
그 상승세에 대해서 호펜하임 10연승인가 뭐 그걸로 감독 바뀌고 나서
2부 얘기할 때
그러면서 휘첼러 감독의 그런 전술적인 그런 굉장히 특이한 전술을 네. 활용한다.
뭐 선수를요? 이상한 데 갔다 놓고 그런다고.
그렇죠. 측면에 있는 측면 윙백 선수가 사실상 미드피더 역할하고 미드피더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고 있고 그런 플레이들을 하는 굉장히 재밌는 축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쌍파울리가 계속 잘 나가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쌍파울리 경기 보셨어요?
그냥 그 컷만 봤어요. 풀 경기는 아직 못 봤고.
아 워낙 그 감독이 화제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저도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고 오시면 만약에 이제 보고 오시는 날이 있으면 또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6일이 되어버리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